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5일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하입니다.
13장.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고 있던 제물의 피와 섞어버렸다는 이야기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잘 들으라. 너희도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과수원지기에게 말하였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이나 와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를 어찌하여 그대로 두겠느냐? 과수원지기가 말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가 열리면 다행이고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시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회당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18년 동안이나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바로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병에서 놓여났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마자 그 여자는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그곳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한 주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때 와서 병을 고치시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오지 마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외양간의 가축들을 끌고 나가 물을 먹인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얽매여 시달려왔다. 안식일에라도 그 여자가 사탄에게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훌륭한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어떤 여자가 빵을 구우려고 밀가루 서말에 섞어 놓은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가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 너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이른다.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사람은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간청할 것이다. 주인님, 저에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는 우리 고을의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자신은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차려진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부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때에는 높임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높임을 받지만 그때에는 부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낼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 암딸기 날개 아래의 병아리를 모으듯이 나는 여러 번 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게 오려 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give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weetly sing with all that ransom thr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No more partings come to mar that happy s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사무엘기하 제21장. 다윗이 때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본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본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앞에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붙잡았다가 기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발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라앗의 야벳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라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살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비롭이라는 사람이 300세기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계가 거인족의 자손인 사불 쳐 죽였다. 또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베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죄가 더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순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로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면 오늘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도 역시 확신이 되고 죄와 더불어 살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거룩한 지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숨길 수 없고 결국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주인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더욱 경계가 되는 것은 운명이 걸린 순종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섬긴 대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주인의 운명과 같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16절 하반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기막힌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영혼 속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6장 마지막 23절에서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더 이상 죽은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생각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기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외향적인 종교 행위로만 있고 거기에 따른 삶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순종의 종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의 자주 하는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앞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물속에 잠기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2절인데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여기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영원히 생명의 호적을 옮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을 몸이라도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요한사도는 경고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에 했는데 지체를 두 번씩이나 병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확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꽃 같은 탱크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도 평화로운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감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응답하는 자세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4절라는 사실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하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주체가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증거하기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힘이 없어 죄에게 종로로 타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도 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겼다면 우리의 호적을 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옮겼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닌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16절 중심으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고약한 우리 인생은 늘 그렇지 못해서 주님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인데 이미 이 6장을 시작하면서도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이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극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다시 비극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자유의 사용에 대한 경계를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경고하고 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자신의 자유에 대한 사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것이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자유에 대한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가장 흔하게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 이르는 절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나의 갈 길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칭이 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죄의 종, 의의 종이라 해야 하지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죄는 곧 불순종이라는 에덴에서의 상속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그것을 회개하면 당연히 순종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 역시 비교되는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의 결과라면 사람이 예수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입게 되고 의는 곧 마지막의 생명이라는 데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비교는 당연히 맞는 이론인 겁니다.
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AP통신사에 도르시 로라는 유명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여기자는 그 당시로부터 50년 후인 서기 2000년에는 모든 여성의 키가 182cm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에 관한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6년에는 20세기 폭스사의 대표가 텔레비전의 장래를 어둡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는 클리퍼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미국 뉴스위크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터넷이 결코 미래의 미디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그것이 사업과 연관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의 예언 가운데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분모 10이라는 숫자 뒤에 0을 17개 더 붙여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관한 300개의 예언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를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을 격려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 왕이 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너희에게 빛이 비추일 것이다. 스가랴 14장 7절. 스가랴 9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역사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지만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스가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리 창세전부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정하신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지혜 앞에서 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저희와 함께 거하고 저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저희는 그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저희가 먼저 용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탄의 계교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통치와 권세가 드러나며 영광이 더 밝게 빛나기를 소망하오며 저희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